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탈레반이 이중 국적인 아프간 주민을 포함해 미국민 200여 명에 대한 출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9일 수도 카불 주재 익명의 외교관 2명의 말을 인용해 이중 국적자 200여 명 가운데는 미국민 30여 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캐나다와 독일 이중 국적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관들은 카불을 떠나는 것이 허가된 항공기 탑승자 명단은 211명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국 시한에 맞춰서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출국 허가는 일주일 전 미군 철군 완료 시한에 맞춰 진행한 공수작전 이후 이루어지는 첫 대규모 대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미군의 공수작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여행 허가증을 지닌 아프간 주민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사임을 발표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 방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쿼드 정상 대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이루어진 영내 4개국 안보협의체로 지난 3월 첫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직접 마주앉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될 자민당 총재선거가 이달 29일 예정된 가운데 교도통신은 퇴임 직전 일본 총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스가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자관계도 강화해 놓은 뒤 퇴임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누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되든 강한 미일 동맹관계 유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베이브만 해역에서 9일부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난 해사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 훈련과는 별도로 중국군 남부정부사령부는 남중국해 인근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이날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저산 7.10 상륙정과 2대의 헬기, 최소 한 대의 탱크와 세 대의 공기 부양정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군의 훈련은 전날 미국 구축함 벤폴드함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미스프 산호초 12해리 안에 접근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 해군은 같은 날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도 영내 별도의 장소에 전개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스치프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산호초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관여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특히 백신 접종 자격이 아직 없는 아동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 사이 약 75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미국 전역의 병원 중환자실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차기 대선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8일 수락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자신의 헌신에 대한 연속성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5월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오랜 측근인 크리스토퍼 봉 고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계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정규군 조직을 배제한 민간 조직 중심의 비정규군만으로의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로 북한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림픽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미북 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는 가끔 비가 오고 함경북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정규군 조직을 배제한 민간 조직 중심의 비정규군만으로의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경제난 타개와 체제 이완 차단이 당면한 우선 과제가 된 처지가 반영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 73주년을 맞아 9일 0시 민간과 안전무력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재래식 무기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농적위군은 1959년 1월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 군사 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 북한 인구의 4분의 1인 570만 명이 속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유사시엔 군과 함께 지역방어 임무와 같은 정규군 보충, 군수품 수송 임무를 수행합니다. 북한이 노농적위군을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3년 정권 수립일 이후 8년 만입니다. 또 사회안전성은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입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약 1시간 동안 비교적 짧게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2시간 16분, 올해 1월 8차 당 대회 계기 열병식이 1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 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전날인 8일 경축 행사에 참가한 각 분야의 공로자들을 집무실인 본부청사로 불러 공화국의 존엄은 애국 열의에 불타는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고귀한 결정체라며 이들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까지 총 11차례 열병식이 개최됐다면서 기존엔 열병식이 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를 일컫는 정주년을 중심으로 개최됐지만 최근 보다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정규군에 해당하는 민간 군사 조직이 중심이 된 이번 열병식이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북한의 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원 투입할 곳이 많은데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는 건 부담이고 또 그만큼 지금 자원의 여력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노동적위대나 비정규군 중심으로 약식으로 준비기간도 뭐 며칠밖에 안 돼.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존재감 부각 정도,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이 정도 선에서 행사성으로 볼 소지가 있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경제난,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노력 동원에 지친 민심을 달래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된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특히 열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 한 해 결산에 곧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관심이 내부 결속과 주민 동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민간인들의 열병식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군사적 규율을 좀 부여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 하나와 바로 심리적인 어떤 격려, 고무 이런 시키는 두 가지가 상당한 가치 갔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 비상 방역에 맞는 어떻든 민간을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량 뭐 이런 것들도 또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렇다 할 대외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대외 관계 측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연초부터 추진한 자력갱생 노선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외관계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외정책 변화의 시점이라든가 내용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 중이다. 다만 도발을 강도 높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다. 도발을 해버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한 것이고.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8일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한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accru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IOC for the NOC.
먼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북한 올림픽위원회 배정될 예정이었다가 국제 제재 때문에 보류됐던 IOC 재정적 지원금이 몰수된다는 겁니다. 바흐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 중 IOC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올림픽위원회 소속 개인이 2022년 베이징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게 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가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기간을 제고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로 북한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림픽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미북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과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선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대화 국면으로 트는 최대 이벤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이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면서 북한이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돼 이런 구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재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북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IOC의 해당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에게 IOC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교착 국면 돌파구로 삼았던 경험을 재현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남북대화 중재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중국이나 상황 전개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과의 국경 봉쇄 완화나 대외 접촉의 신호탄으로 삼을 수 있는 북한에게도 악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어떤 모종의 정책 이벤트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의 참가 배제가 확정된다 그러면 중국의 역할,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플랜, 그다음에 또 북한의 보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단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하지만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남북 또는 미북 관계에 별 영향을 주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이징을 무대로 한 북한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주요 인사들은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거기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혹은 또 중국 정부도 같이 생각하는 한반도에 막혀있는 관계를 뚫기 위한 어떤 계기로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 유입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으로선 IOC의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베이징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국가자격 출전 정지 조치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IOC가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인 때문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주최국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올림픽 흥행 차원에서 북한 출전에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중 간에 이제 친선 우호 협력 관계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러니까 흥행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교착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호재죠.
IOC 결정에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도 이번 조치의 변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산이 약 3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동결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 등에 예치된 북한 자금과 제3국 국적자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8일 발표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차단한 북한 자산이 3,169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동결된 자산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나 미국의 금융권과 연계된 해외은행에 예치된 대북제재 위반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외국인의 자산이 집계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을 대신하거나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관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한 봉쇄 자산도 이번 집계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국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들에 따라 북한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대부분이 차단된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 총액에는 북한 정권이나 다른 제재 대상 개인과의 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차단된 제3자의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검찰은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소유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 7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지만 미 검찰의 압류 조치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의 차단 자산으로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는 지난해 5월 미국은행 3곳이 보유한 북한 자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재무부가 차단한 해당 자금 규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모두 2,379만 달러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동결 자산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340만 달러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436만 달러와 3,16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는 당초 2019년에 북한 동결 자산을 4,448만 달러로 집계했지만 올해 보고서를 통해 이 금액을 수정해 다시 발표했습니다. 올해 동결된 북한 자산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와 이듬해인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결 자금 규모가 줄어든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총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란 관련 동결 자금은 7,375만 달러였으며 시리아도 북한보다 약 400만 달러 많은 3,53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민주당 톰 수호지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신 지원이 미북 간 적대감을 낮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뉴욕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톰 수호지 하원 의원이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뉴욕의 김민선 한인이민사 박물관장에 따르면 수호지원은 이런 내용의 서한을 김민선 관장과 공동 작성했고 서한은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수호지원은 서한에서 한국에도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호지원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과 북한에 추가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호지원은 백신 제공의 한 방안으로 곧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백신 중 일부를 기부하고 한국 내 백신 제조나 조달 상황이 개선되면 추후 한국이 미국에 백신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억 회 이상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은 국내 수요를 맞출 충분할 백신이 있고 따라서 한반도에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수호지원은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가 보장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지적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수호지원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미북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백신 지원은 우리나라와 북한 간 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IAEA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의 동맹과 수만 명의 주한미군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효과적인 백신 외교에 대한 관여 기회는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호지원은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백신 공급 노력이 제조 문제를 포함한 지연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고 북한에 배정된 중국산 백신인 신호백 300만 회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로부터 배정받은 백신 약 300만 회분을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에 재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2천 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 정부가 백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유니세프는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에 찬성하면서도 한국의 대선 등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기임 하원 의원은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은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의 핵개발만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이 양국 간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or lack of a better way of describing it, vaccine diplomacy, providing vaccines to...
베라 의원은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인도적 측면을 북한에 대한 전술적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건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해당되며 따라서 미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라 의원은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도 북한에 백신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도전은 코백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이 배포되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는 점이란 겁니다. 반면 북한은 이를 감시할 사람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고 이는 약간의 걸림돌이라고 베라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베라 의원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미북 대화가 도전을 받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I can't spea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 think it's a challenging time to re-engage in dialogue given the
바이든 행정부를 대신해 말할 순 없지만 한국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미북이 대화에 다시 임하기에 어려운 시기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베라 의원은 몇 가지 대화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순 있겠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꽤 경쟁이 심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매우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엔 매우 위험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 7월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 자격으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 미 의원들은 한국 측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with the elections coming up in Korea, he has some things that he'd like to see move.
문 대통령은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임기 만료 전 북한과 관련해 좀 더 빠른 움직임을 원했으며 문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베라 의원은 한국 측에 우리도 대화에 열려있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Bu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it's really hard to say when North Korea will come back to the table as they
영김 의원은 북한이 이전에도 미국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 만큼 언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제재 완화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런 접근법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을 수십 년간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 핵국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 움직임이 있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개혁과 비핵화, 인권 문제를 향해 움직일 의지가 있다는 진지한 신호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기 의원은 미국과 한국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꼽았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we have the security side of our alliance while it's strong. I think on North Korea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하지만 우리의 동맹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영김 의원은 또 자신은 대북 접근에서 인권과 인도적 위기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맹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CTBT 발효를 위해 미국과 북한, 중국 등이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8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5주년을 기념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EU는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더욱 관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효함으로써 핵실험을 끝내겠다는 구두 의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핵실험장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쇄로 이끄는 가시적인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와 그 전문성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CTBTO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귀중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 대표는 2000년 이후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실험들을 단호하고 지속적이며 정당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유럽 국가 등을 대표한 안도라공화국 대표는 북한이 강행한 6차례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the group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six nuclear tests that the Democratic People.
안도라공화국 대표는 관련 결의는 전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와 관련한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모든 관련국들이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대기권과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가 대신 읽은 메시지를 통해 CTBT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들의 지체 없는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I once again urge those states that have not ratified the CTBT to do so without delay.
조약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8개국은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모든 나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 조치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185개국이 서명하고 170개국이 비준하는 등 이 조약이 핵실험 금지에 대한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실험 금지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약의 발효라고 강조했습니다.
However, the only way to put in place an enduring and a verifiable prohibition on nuclear testing.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약속은 국제사회가 이 중요한 대의에 함께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억제에 사용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남북 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최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it will give a new capability. I think that
that South Korea will want to employ it as part of its kill chain concept and use it to targe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on the launch pad. I think it'll be able to be effectively employed if they develop sufficient submarine capability.
SLBM이 한국에 새로운 역량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이 미사일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원점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개념의 일환으로 배치해 발사되어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충분한 잠수함 능력을 개발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7일 군 소식통을 이용해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면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한두 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지난달 13일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은 한국이 군사적, 기술적으로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SLBM은 아직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여전히 시험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SLBM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미 육지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한국의 SLBM 개발이 향후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s why I think there's other motivations for South Korea to be deploying this capability, right? One of which is generally increasing its strike capability against China, right? If, you know, to deter potential aggression in China down the road.
윌리엄스 부국장은 SLBM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군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 8개 나라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북극성 1형, 2017년 북극성 2형, 2019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을 공개했으며 올해 1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5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 VOA에 한국의 SLBM 개발을 남북 간 사이에 심화되는 군비 경쟁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is is generally just part of a deepening arms r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think in the past we've seen that North Korea feels compelled to match whatever capabilities South Korea has.
과거에 북한은 한국이 어떤 역량을 갖추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SLBM에 대해 많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알려진 북한의 잠수함은 단 한 척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루이스 소장은 한국의 잠수함이 북한보다 더 인상적이라면서 한국의 군사기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체 추진체 미사일에 있어선 양측의 전력이 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미사일이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8일 한국의 SLBM 개발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변호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가 지난 8월 게시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것으로 원고 측 후쿠다 켄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매우 드문 소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 등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 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제1 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 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8일 BOA에 제일 한인 피해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좀 계속 흥분해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성사됐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깊어요. 이 10월 달 재판이 시작이에요. 앞으로 많은 일이 아마 전개돼야 될 거예요.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벌인 제1 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스케 씨는 당시 북한 당국의 선전 대부분이 거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낙원이라고 하고 세금이 없는 나라다. 의료가 치료받는 돈이 필요 없는 나라다. 교육이 공짜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주택은 거저나 다름없는 싼값으로 제공된다. 그렇게 하고 우선은 평등하다. 일본에서처럼 차별 대우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제일동포들 앞에 지상낙원의 그림을 그려보였죠.
17살이던 1960년에 홀로 북송선에 올랐던 가와사키 씨는 43년을 북한에서 살다 2003년 탈북해 이듬해 일본에 정착한 뒤 북한 정권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은 자신의 수기 등을 담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앞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제1 한인 북송 사업이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루어진 강제 이주이자 노예 거래였다며 유엔이 조사와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와스키 씨는 배상 액수보다 이번 재판을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져 김 씨 독재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이번 재판 승리를 통해 북한의 김 씨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의 소송이 확산돼 김정은을 국제심판대에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겁니다. 가와스키 씨는 다음 달 14일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원고 5명이 모두 변론한 뒤 일본의 회기 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증거가 많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후쿠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향후 일본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됐을 때 이 사안도 포함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와스키 씨는 일본 정부도 제1 한인 북송 사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뒤 북한에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제법 촉구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제1한인 북송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명시하는 만큼 일본 정부도 책임을 갖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앞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제1한인 북송 사업 피해자와 후손의 송환을 북한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을 일본 주요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도했다며 일본 정부가 납북자 사안뿐 아니라 제1한인 북송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년 9월 7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북한의 사망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유엔은 2019년 12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이날을 맞아 대기오염과 공기 정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정한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트위터를 통해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이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매년 약 700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 단호히 행동하지 않으면 2050년엔 이 숫자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의 질을 개선하면 이번 세기에 1억 5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깨끗한 취사와 난방에 대한 접근 가속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석탄의 단계적 제거,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이날을 기념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오염은 인간 건강에 대한 단일의 가장 큰 환경 위험이자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기오염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저소득 인구는 목재 연료와 등유를 사용하는 취사와 난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주변 대기오염과 실내 대기오염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9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 172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7일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오염물질 기반인 석탄을 태워서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더 깨끗한 형태의 에너지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a lot of what they do use for energy is coal fire, which means it's very pollution based. They don't have nuclear plants or other things.
이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점을 북한 대기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며 중국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북한 전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열 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가스 발전소도 북한에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를 위해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도 크게 파괴돼 대기오염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에너지를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산림을 통해 정화되지 못하고 대기권에 계속 남아있는 현상이 심각한 대기 오염을 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at, I are contributing some atmospheric issues that would, you know, maybe perhaps cause the smoke in those
place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북한 주민들이 대기 오염의 영향에 더 취약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선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수력 발전을 하거나 태양과 풍력 등을 통한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북한 내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ould, you know, that they, you know, other options, of course, that they do, I think, you know, try and generate hydroelectric power, which is cleaner, using water to generate electricity, you know, power generators.
맥스의 선임연구원은 또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대북 제재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1990년대 미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제한됐던 경수로 건설 계획을 거론하며 이 계획이 실행됐다면 북한에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제공해 대기오염 문제가 다소 개선됐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의 개선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는 가끔 비가 오고 함경북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 양덕 아침 14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9도, 낮 27도, 부성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25도, 강계 아침 14도, 낮 26도, 희천 아침 17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겠고 용현과 개성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27도, 개성 아침 18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8도, 낮 28도, 신계 아침 16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고 평강은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7도, 낮 27도, 장전 아침 19도, 낮 27도, 평강 아침 14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6도, 낮 28도, 장진 아침 9도, 낮 21도, 성진 아침 17도, 낮 25도, 김책 아침 17도, 낮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고 삼지연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산 아침 11도, 낮 25도, 김영관 아침 9도, 낮 21도, 삼지연 아침 9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다가 먼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탈레반이 이중국적인 아프간 주민을 포함해 미국민 200여 명에 대한 출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9일 수도 카불 주재 익명의 외교관 2명의 말을 인용해 이중국적자 200여 명 가운데에는 미국민 30여 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캐나다와 독일 이중국적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관들은 카불을 떠나는 것이 허가된 항공기 탑승자 명단은 211명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국 시한에 맞춰서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출국 허가는 일주일 전 미군 철군 완료 시한에 맞춰 진행한 공수작전 이후 이뤄지는 첫 대규모 대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미군의 공수작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여행 허가증을 지닌 아프간 주민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사임을 발표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 방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쿼드 정상 대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이루어진 역내 4개국 안보협의체로 지난 3월 첫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직접 마주앉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결정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달 29일 예정된 가운데 교도통신은 퇴임 직전 일본 총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스가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자 관계도 강화해 놓은 뒤 퇴임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누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되든 강한 미일 동맹관계 유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베이브만 해역에서 9일부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난 해사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 훈련과는 별도로 중국군 남부정부사령부는 남중국해 인근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이날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저샨 7-1형 상륙정과 두 대의 헬기, 최소 한 대의 탱크와 세 대의 공기부양정이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군의 훈련은 전날 미국 구축함 벤폴드함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미스프 산호초 12에리안에 접근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특히 미해군은 같은 날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도 영내 별도의 장소에서 전개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스치프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산호초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관여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특히 백신 접종 자격이 아직 없는 아동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 사이에 약 75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5년 내에 태양광 에너지 공급 비중을 전체 전력의 4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8일 태양광 발전 비중을 현재 3% 수준에서 2035년 40% 그리고 2050년 45%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연구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이 2035년 미국에서 모든 가정에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석탄과 천연가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발전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력망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 투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